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제가 사실 강연 준비하면서 저를 제일 먼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반성도 많이 되고, 특히 일 중독에 대한 강연을 준비할 때에는 과연 내가 이 강연을 준비할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도 워낙에 일하는 걸 좋아하고 또한번 탈진해서 중간에 쉬고 미국도 갔다 온 적도 있고 해서 그 누구보다도 또이 제목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한 심리 처방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요즘에는 재테크가 아니라 요즘은 휴테크. 그 유명한 김정은 교수님, 저도 개인적으로 알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죠. 휴테크. 또주 5일제를 본인이 도입하셨다고 굉장히 자랑 삼아서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주 5일제를 또 시작하고, 또 재미, 여가, 어떤 그런 문화가 이제 점점 우리에게도 친숙하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쉴줄 모르는 당신을 위하여 오늘 제 8강이고요.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막상 직장 그만두고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쫄듯이 기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쉬어본 분들 알 거야. 뭔지 모르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을 불안하고,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사람들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불안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일 중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 급한 그 속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도태될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근데 각자 삶의 리듬이 있다라는 거가 참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고요. 특히 복음서에서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 성경 구절에 제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사실은 여자 집사님들은 이 구절을 읽으실 때마다 조금 다르게 다가오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누구는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싶지 않아서 거기 안 있나? 이거 내가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밥을 먹을 것이며, 차 준비도 다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신방하는데 그럼 이것도 안 해? 집도 치워야 되고, 응? 사람들도 안내해야 되고. 그게 바로 마르다가 한 얘기죠. 내 동생은, 응? 나 혼자 일하게 둔다. 예수님, 제도 좀 여기 와서 일하게 좀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답변하셨죠? 그렇죠. 좋은 거. 너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지 마라. 본인이 그걸 택했다. 또 마르다를 저기 위로해 주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구나. 그런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에는 필요 이상으로 일을 벌린다는 거죠. 준비를 많이 하고. 왜? 상대방을 접대를 잘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접해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죠? 저 집은 다섯 가지 과일이 나왔는데 나는 다섯 가지 과일 플러스 여섯 가지 과일.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에 우선순위라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음식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또 상처를 받으시면 안 돼요. 음식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유학생 모임에서 밥 먹으러 거기 갔기 때문에. 먹는 양식 너무나 중요한,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너무 필요하지만, 그것이 말씀 공부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기도하고 있을 때막 혼자 빨리 나가서 국막 맛을 보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일단은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일을 벌리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르지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서 또 그런 내용이고요. 일이 많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분주한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걸 딱 구분해서 성경에서 묘사했다는 것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일이 많은 건데 마음도 분주하다. 내 마음이 정말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 그래서 심플 라이프, 그 삶을 단순화하는 과정이 그 아까 나왔던 영적 법칙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단순화 작업, 단순화 시켜라. 왜 너가 그런 쓸데없는 모든 짐을 다 지고 다니냐. 그래서 이 짐을 진 이 그림 보십시오. 맨날 아, 나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이렇게 하는 일 없이 피곤하지? 나 갱년기인가 봐. 그게 아니라 내가 이면에 등짝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온갖 짐들을 다 끌어안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일 될 수도 있고 회사일 될 수도 있고 아이를 돌보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옆집 엄마와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몸이 너무 피곤 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여기가 거북목 증후군. 요즘 정신과나 통증의학과에서 굉장히 진단이 많이 내기는 없는 분이 없어요. 정말 그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의 훈장과 같다. 제가 이제 오시면 훈장 굉장히 두껍네요. 칭찬이 아닌데 일단은 훈장을 칭찬을 해드립니다. 훈장이 너무 두껍다. 여기가 이제 목이 이렇게 두꺼워서 거북목처럼 딱딱하게 눌려 있는 분. 오늘 집에 가서 아내의 한번 어깨를 주물러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이 퇴근할 때 목을 한번 이렇게 주물러 보세요. 이가 얼마나 힘든가. 이가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을 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돼요. 내가 여기 많이 뭉쳐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거를 빠닥빠닥 하려고 몸부림쳤는가. 맡기지를 못했는가. 내려놓지 못했다. 그거의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의 피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쉴 곳, 내가 좀 맡기고 쉴 곳. 저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 참 허둥대면서 많이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생각하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는 했지만 내가 결국은 나보기에 좋은 일, 내 마음대로 너무 하고 살았구나. 그러려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삶의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저기 가서, 왜 응답이 없나? 먼저 뛰어가고 놓고, 왜 응답이 없냐?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피곤하냐? 모든 짐을 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데, 삶의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속도와, 나의 속도를 조절해 가야 되는. 아마 이 강연을 들으면 화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모르나? 삶의 속도 늦춰야 되는 거 아는데 진짜 저 선생님 정신이 나갔구나. 삶의 속도를 내가 어떻게 늦춰? 회사에서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크리스찬이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또한 가지가 되는 거죠. 내가 설사 아주 결과적으로 너무나 생산을 많이 하고 어떤 업적을 막 너무 높게 이루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곳에 내가 있으려면 바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내가 삶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그 속도의 기차를 방향을 전환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진정한 쉼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온전히 나온다. 허둥대는 삶을 조율하자. 조율하려면 묵상이 내 삶을 조율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회사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 뭐 작은 것들이라서 다 하나씩 다 맡고 계시죠? 그럼 리더예요. 평신도도 리더잖아요. 평신도도 작은 일들 다 맡고 계신 걸로 알고. 보면 스카지로라는 사람이 한 얘기죠. 건강하지 못한 네 가지 계명을 가지고 있다. 더 크고 더 좋지 않으면 성공이 아니다. 우리 교회의 숫자 그 교인이 몇 명이냐? 그 교회 몇명 모여요? 이것부터 물어보잖아요. 교인이 몇 명이? 근데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그런대요. 추석 교인이 그걸로 서열이 착착착.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72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는 그런 은사를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막 이제 뭐 못 배운 제자도 있고, 많이 배운 제자도 있고, 또 믿은 지 얼마 안 된 제자도 있고, 막 다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막 쫓아줘. 생각만 해도 막 흥분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은사를 많이 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너무 기뻐서 막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했더니 성과가 이랬다. 뭐, 응?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다 믿고 영접하고 다 가지고 있던 뭐 광주를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7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막 하면서. 그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성과를 인정하지 말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런 구절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안타깝게도 저도 처음 발견했어. 저도 처음 발견했어. 정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너의 그 업적을 기뻐하지 말고, 응? 심지어는 귀신이 항복한 것도 기뻐하지 말고, 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저도 맨날 그래요. 아, 주님, 저 오늘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약을 썼더니, 아, 이제는 약 먹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또, 기도를 했더니, 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다고 기도 응답을 받아왔어요. 또는 뭐, 친한 친구의 동생이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암 치료에 어떤 성공을 했어요. 그런 거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그 기도가 하늘에 기록된 것. 또 그런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진 것. 너가 나와 시간을 얼마나 보냈냐. 정말 결국 가서는 그것만이 기록될 것이고 그것만이 진정이 남는 거다.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도 유품 정리해보셨어요? 한 가지도 갖고 가지 못하죠. 한 가지도. 그 아끼던 것들. 저도 이제 가끔 아끼는 물건이 있습니다만 가져가지 못한다. 심지어는 내가 박사였다. 내가 이렇게 몇백 명 모이는 교회를 섬기는 리더였다. 이런 것조차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친밀함. 내가 얼마나 대화를 나눴고 내가 얼마나 그 정말 연애하듯이 하나님을 알아갔고 나를 알았고 나를 알렸고 그런 것만 이제 남는다. 또 내적 상태보다는 외적 행위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최우선순위다. 바로 이제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리더들은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를 추구한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지로라는 그 목사님 굉장히 솔직하게 책에서 쓰셨어요. 영적 리더들에게, 리더십들에게 묵상 얼마나 하냐, 큐티하냐, 기도하냐를 다 질문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안 그래서.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고 자꾸 성과를 내야 되고 업적을 이루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늘 예수님이 그랬듯이 한적한 곳을 따로 찾아서 고독과 침묵의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다. 아, 스트레스 받아. 이번 주 왜 이렇게 바쁘지? 하면 무슨 시간을 가지라고요? 침묵의 시간. 그것을 하루를 잡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반나절. 반나절도 힘들 수 있어요. 한 시간. 한 시간도 힘들 수 있어요. 30분. 조용히 홀로 내가 독대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도 이런 유혹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열 분만 제 말씀을 경청해도 제가 막 신이 나고 흥분이 되는데 수만 명 앞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얼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만 명을 얘기를 하는데 저 만 몇 명 저쪽 뒤에 있는 사람 그거 들렸을까? 그 광야에서 이렇게 조용한 강당도 아니고 그거 다 들렸을까? 2만 명이 마이크도 없이 그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얼마나 그 듣고 싶었으면 다들 쉿 하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내가 그거를 물로 나서 한적한 곳에 막 도망다녔잖아요. 뭐 여기 무리들이 있어도 저쪽으로 호수 타고 막 배를 타고 건너가면 또 무리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한적한 시간 두셨다. 또 특히 중요한 사역이 있었을 때 십자가를 진다든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물러서서 혼자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두려움, 불안함,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굶으면 배고프고, 조금만 아프면 아야 하고,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상처받고, 조금만 누가 좋아라 하면 너무 기쁘고. 그쵸? 그런 우리의 인간됨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됨을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인간됨 속에서 연약함을 알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충실히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피조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강연과 여러분이 노력하실 그것의 목표가 아닌가 하고요. 또 그 목표를 나만 이루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배우자. 배우자와 함께 일어나가는 것. 나의 친구, 나의 영혼은 동반자니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 없는 분들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국 가서는 다 혼자예요. 지금 남편 옆에 있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여자는 평균 수명이 90이 넘고 남자는 못 미칩니다. 언젠가는 다 혼자예요. 언젠가는 다 혼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 가운데 있으면서 나의 동반자로, 나의 친구로, 나의 배우자가 됐든 가족이 됐든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됐든 멘토가 됐든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괜한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 이런 것도 건강하지 못한 계명이에요. 왜? 분란을 일으키면 시간이 드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니까. 좀 조용히 해라 이거예요. 그냥 덮고 지나가라 이거예요. 없던 걸로 하자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뼛속 깊은 곳까지 유전자의 새마을운동의 유전자 일단은 작업을 마무리 쳐야 되는 거죠. 일단은 개인의 어떤 익스큐즈나 개인의 핑계는 뒷전입니다. 그게 우리 뼛속까지 새겨져 있기 때문에 3대가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예가 나와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의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그거를 지나치지 않았죠. 직면시켰습니다. 모두들 앞에서. 그리고 굳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직사까지 시킬 필요는 없는데 직사했잖아요. 그것이 강조예요. 강조. 직면을 하면서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들을 그냥 바쁘다고 해결을 그냥 그래 일단 초대교 잘 되는 것부터 일단 보자. 그리고 일단은 돈이 모였으니 일단은 사역부터 하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돈을 모았고. 근데 그분들을 아웃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단단히 했다는 그게 베드로의 어떤 역할인 거죠. 또 결혼생활. 사실은 요 다음 강연이 결혼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역자분들 상담 많이 합니다. 저희 목회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근데 그분들의 가장 큰 힘든 부분이 바로 결혼생활. 결혼생활입니다. 왜? 사역이 결혼생활보다 더 우선이기 때문에. 성도가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우선이에요. 사모님과 자녀들은 우리가 PK라고 따로 불러요. Pastor's Kids. 목사님의 자녀들은 다른 그 삶의 방향을 갖고 있어요. 다른 그 심리적 기전을 갖고 있어요. 저희 심리학과에서 공부할 때 다른 아이들과 틀려. 왜? 우리 부모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하는 숙명. 부모가 온전히 내가 필요할 때 거기에 있어주지 못하는 그 숙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기전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사역보다도 결혼 생활을 첫 번째 열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열정을 위해서 사모님과 단둘이 데이트한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집에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 저는 좀 더 세게 이런 말까지 해요. 사모님의 얼굴이 곧 목사님의 영성이다. 아내의 얼굴이 남편의 마음이고 어떻게 해줬는지가 다 아내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거죠. 나한테 시집 와서 불쌍하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반대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찌들어 있어요. 정말 얼굴이 노릇기기 하고 먹이는 다 자꾸 먹이는 빠지는 것 같고. 남자도 갱년기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50 전후로 해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남성분들도 여자와 똑같은 갱년기를 가져와요. 그래서 나만 갱년기 히스테리를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분들의 그런 어떤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때다. 내가 괴롭혀야지. 이게 아니라 참 측은하다. 우리가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육친이 허약해지는구나. 그것은 이꼴 곧 하나님을 만날 날이 얼마 멀지 않았구나. 우리가 거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인생에. 그랬을 때 좀 있으면 성적표가 나올 텐데. 같이 조금 더 우리 둘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서로에게 열정을 불살라라. 생깁니까? 저는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 이상주의이신 하나님. 이상주의자이신 하나님. 저는 그걸 책을 하나 쓰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결혼하면은 1년도 가기 힘든 이 열정을 어떻게 불살라라는 건가.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걸 연구하면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실천을 옮기려고 그 공부를 하고 남편을 보니까 조금 틀리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음 주 강연을 기대하시면서 다르게 볼 수 있겠구나. 괜히 말하는 건 아니겠구나. 이 목사님도 스카처라는 목사님인데요. 부인이 떠나겠다고 그랬어요. 왜? 넌 너무 사형만 한다. 우리 가족은 뒷전이다.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착해요. 그래도 참아요. 자기가 우울증에 빠진지언정 내가 정말 속병을 앓을지언정 참는데 미국 사모님들은 안 참아. 나는 나 떠나겠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에게 경종을 울린 거죠. 내가 사역보다 가정을 우선시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되신 거고요. 그러면서 일부러 칭찬을 하고 일부러 가정을 가꾸는 포도밭을 가꾸듯이 그런 거에 돌입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아 보이세요? 네. 제가 친절하게도 슈퍼패스트라고 썼어요. 너무 빠른 기차. 아까 속도를 늦추는 허중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데 뛰어내리지 못해. 너무 기차가 빨라서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의 속도를 낮춰야 되듯이 속도를 낮추자.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과 너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와 분별을 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저는 이제 방송 섭외나 강연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러면 진료를 하는 의사다. 제가 방송인은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는 다 커트. 제가 잘난 척하느라고 커트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둬야 하니까. 또 약속이나 일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수록 더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정력의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선택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 이 회사에 있으면 승진을 할 것 같은데 몸이 죽겠대. 병가를 내고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분이 조금 회복이 됐어요. 돌아가서 승진을 선택하지 않고 회사를 옮기는 걸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승진이라는 어떤 내 인생 목표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쉬어보니까 안 거야. 길게 오래 회사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를.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속도 늦춰야 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압박감이 있을 때,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을 때,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화가 날 때, 회사에서 화나는 거는요, 남자분들은 반드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회사 대표분들이나 CEO들, 또 어떤 중역분들 상담을 하면요, 그분들이 오시는 이유는 우울증으로 오시지 않아요. 그분들은 우울증을 느낄 시간조차 없어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우울증 느낄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은 뭐로 오는지 아세요? 화. 짜증. 집에서도 짜증. 아랫사람한테도 짜증. 그러면 우울증의 증거예요. 지쳤다는 증거. 속도를 늦춰야 되는 사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남들의 성공이 기쁘지 않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속도를 늦추는 이제 실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늘 얘기하는 단둘의 공간. 하나님과 나의 단둘의 공간. 여기서 이제 광야라고 그걸 표현했는데요. 카페가 돼도 돼요. 시끄러운 카페도 괜찮습니다. 맥도날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의 리듬을 지키라. 여러분 창세기 한번 읽어보셨죠?
네.
제가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의 창세기. 왜냐하면 통독을 하기로 했는데 맨날 다시. 근데 제가 느꼈어요. 창세기야말로 성경의 요약본이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주인이 누구냐. 지은이가 누구냐. 제 책을 봐도 책 앞에 지은이가 누구냐. 서문. 작가의 서문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거기 모든 비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혼의 비밀. 결혼의 비밀도. 또, 안식의 비밀. 근데 참 재밌는 게 창조를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런 게 어쩔 때는 이제 만화영화 같이 느껴져요. 뭐, 해 만들어라, 뿅. 뭐 만들어라, 뿅. 이름을 막 지우고. 이제 그런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만화영화처럼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너무 재밌다. 이름도 어쩜 이렇게 다 가지각색으로 다 붙이고, 모양도 어쩜 이렇게 다 가지각색으로. 너무너무 재밌는데, 마지막 날은 항상 휴식.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창조의 리듬. 이것도 우리도 같이 리듬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명한 대회를 안 나가고, 그렇게 크리스찬임을 자기가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냥 중요한, 대회가 있어서 하는데, 한 대회 나가고 그 다음날 안식일 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일주일에 하루만 쉬면 된다는데, 그래서 너무 저기 좋은 대회인데, 그 대회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일 수도 있는데, 굳이 그 대회까지 안 나가고.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리듬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선포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우선으로 띄워주겠다. 너 그 대회만 나가면 무조건 1등이다. 근데도 내가 그거가 하나님의 리듬보다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거기에 노했다라는 타협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선포거든요. 그 분별됨을 선포했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킨 거였구나.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그냥 우리에게 쉬어라,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분리된 자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다시 느끼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나는 유한하다. 내가 평생 이걸 다 누릴 것 같지만 난 죽어서 없어진다. 우리 부모도 그랬고. 그죠? 또 한계.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나만의 한계. 결국은 이런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일부러 안 할 수도 있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나는 왜 맨날 거기다가 무슨 불기둥 같은 거 만들어서 못 따먹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따먹게 냅두셨을까 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의 유한함을 알고 안 하는. 참 중요한 어떤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분이 이제 바로 제가 얘기했던 스카지로라는 분의 어떤 책이에요. 멈추지 못한 사역자, 멈추지 못한 리더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 대부분의 그 대가가 이제 가정을 돌보지 못한 거라든지 교회에서 교인들의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당한다든지 하는 뭐 경제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겁니다. 뭐가 보이세요? 안식일은 뭐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싸니까 원장님이 비싼 거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겠지. 그것도 맞고요. 다이아몬드는 58개의 면으로 되어 있대요. 이 커트가. 안식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커트처럼. 그죠? 아까 핵심, 영적 훈련의 핵심이다. 내가 영적 훈련의 핵심. 하나님 창조의 리듬이다. 내 몸의 휴식의 리듬이다. 또 세상 권세에 대한 저항이다. 내 믿음을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계시의 통로다. 너무나 많은 의미들이 다 여기 함수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말아야겠다. 속도를 늦춰야 된다는 사인. 여러 가지 의미. 그래서 결국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 바로 우리에게 정말 결국 가서는 놀이와 어떤 행복감을 주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다. 다 그 창조를 왜 했냔 말이에요. 다 보고 누리고 즐기고 다스리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자꾸 넘어서면서 피곤하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리브어가 이런 말을 했죠. 자신의 한계와 유한함을 극복하는 욕구가 바로 죄다. 딱 한마디로. 자, 여러분 그러면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함께 광야에서 고생한 거 아시죠?
네.
출애굽기 18장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을 지켰어요. 출애굽기 18장. 근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거를 보고 왔죠. 저는 모세의 부인이 잃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장인이 와요? 아빠, 아빠. 나하고는 시간을 안 보내고 모세는 아론과 백성들하고만 있어. 위대한 지도자니까 네가 참아라. 아니야, 난 도저히 우울증에 빠져서 못 살겠어요. 장인이 나선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고. 그래서 가서 얘기한 거죠. 모든 일을 살펴보니까 또 도대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 모든 일이 이게 어찌 된 거냐. 네가 어떻게 홀로 앉아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애쓰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이 있어서 다 나한테 와서 내가 백성들에게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장인이 말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너 진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줄 몰랐다. 너 참 장하구나. 모든 백성들 너한테만 의지하고 있다니.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응? 너는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하다. 혼자 할 수 없다. 이것이 리더가 가지는 가장 큰 부담감이며 죄며 해결해야 될 과업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큰 병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일을 나눠야죠. 내가 빠져도 돌아가게끔. 그래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가르쳐줬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세워라. 그러고 나서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거며 그러면 일이 쉬워질 것이다. 이에 모세가 장인의 말을 안 듣고 아, 난 그냥 내가 할래요. 걔들 못 믿겠어요. 백성들은 내가 책임질 겁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죠. 때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작은 애들은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냈어요. 그래서 장인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한 게 아니라 자기 땅으로 갔죠. 안심하면서 이제 우리 딸이 잘 살 수 있겠구나. 저는 핵심을 딸의 입장에서 봤어요.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 속도를 늦추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게 타인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못하는 이유가 소유에 대한 집착이다. 인정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중독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어떤 완벽주의적인 성격, 끝없는 인정 욕구, 성공에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아니면 성과를 이뤄내야 된다는 이것들이 속도를 늦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일찌감치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성공주의, 어렸을 때부터 완벽주의 이걸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일찌감치 깨달았는데 아버님이 심장마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신앙공부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 저는 너무 피부를 느끼게 됐어요. 아, 인생 빨리 가봤자 소용없구나. 정말 죽기 전에는 나 일을 더 해야 됐는데 나 왜 이 일도 못했고 이 일도 못했지? 나 집사 장로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좀 더 즐기지 못했나, 내가 좀 더 사랑하는 사람과 왜 시간을 못 보냈나, 내가 왜 아내에게 손잡아주면서 사랑한다 말 못했나, 이게 가장 호스피스를 하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만 한대요. 그래서 일중독 성향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방금 다 처방했죠? 여러분들이 낮은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이런 성향이라는 거를 자기가 알 수 있도록 솔직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독교인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친구든 부인이든 가족이든. 또 그게 이제 솔직함이고요. 한적함. 휴식을 따로 가져서 한적해야 된다. 주님처럼 한적한 곳을 따로 찾아가라. 분주함. 분주함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분주한 사람은 관계에서 사랑이 없다. 분주한 사람. 안녕.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쉬면 죄책감이 드는, 저와 같은 분들이었겠죠. 그런 죄책감을 드는 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쉼은 선택이 아니라 뭐다?
명령이다.
죄책감을 갖는 분들은 항상 생각하세요. 쉼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더 이상 바쁘다는 거는 자랑이 아니다. 자랑이 아니다. 여러 성경에서 밑받침되는 말씀들이 있죠.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해라. 일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남정 여종도. 주인만 딱 쉬어. 종업원들은 일해.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요, 짐승도 쉬라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레위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땅도 쉬라고 그랬어요. 땅의 안식년, 7년마다 땅에 농사 짓지만 땅도 쉬어라.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땅도 쉬어라. 여러분, 쉼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말씀을, 이런 명령은 순종을 잘해야 하는. 저 오늘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바쁜 자랑 하지 마시고 쉼은 명령이다. 이런 숙제는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